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곡차곡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또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가요, 부모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부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부모님 면전에서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마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 중에 부모님 되신 분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황당무계한 말, 황당무계한 예를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다니요? 무신론자나 반신론자라면 또 모를까? 정상적인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 중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아요. 무신론자나 반신론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크리스찬, 정상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만약에 크리스찬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게 틀림없어요. 하지만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 대다수가 부지불식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게 사실이에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어떤 말 때문에, 어떤 표현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권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말 때문에,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예, 이겁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저 표현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셔요. 사실 제가 2011년 2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축복과 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또 작년 재직 세미나를 비롯해서 여러 번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복과 축복에 대해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법상으로, 우리말 어법상으로도 잘못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못된 표현을 말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사실, 내 주권자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 그 중에서도 공중기도를 할 때 잘 들으십시오. 복과 축복에 관해서 아직도 잘못된 표현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복과 축복에 관한 잘못된 표현이고 또 올바른 표현이냐 하면, 자, 일단 복과 축복은 다른 거예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소위 우리말 지킴이라고 하는 아나운서들,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앵커들 있죠? 그냥 반들도 잘 틀립니다. 그거 그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축복, 예,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틀려요. 뭐 틀립니다. 복하고 축복은 다른 거예요. 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말 어법상 맞는 것이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어법상, 우리말 어법상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 복을 건강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법상으로 잘못됐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축복해 주세요.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 어법상으로도 잘못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이렇게 작게 얘기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의 주인이 누굽니까?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오. 예.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몰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몰라도 적어도 크리스찬 우리들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주인,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복의 주권자,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저기 밑에 왼쪽 하나님 복을 내려주소서.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기 화살표 있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에게 복을 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복의 주인, 복의 주권자로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에게 복을 비는 복의 심부름꾼, 복의 중간자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 복해 주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물론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목사님 이 축복이라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사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은 예, 너무나 좋은 성경적인 표현이 다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축복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교우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저를 향해서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런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한 많이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멘을 준비하셔요. 우리 명륜의 공동체 우리들 다 우리 명륜의 공동체 전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축복을 아끼지 않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처럼 이 나쁜 누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 주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누룩에 관한 말씀이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마가복음 8장 15절과 마태복음 13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기 보세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경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누룩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하면은 아주 부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계시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 이퀄 뭐라고요? 누룩이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마가복음 8장과 전혀 다르게 정반대로 이 누룩이라는 것을 아주 긍정적인, 가장 긍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누룩에 관한 두 종류의 말씀 중에서 누룩을 아주 부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에 관한 말씀 중에서 오늘은 나쁜 누룩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쁜 누룩을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오늘 보면 나온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쁜 누룩 두 가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마가복음 8장 15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일단 예, 뭐 다 거의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예, 누룩이란 게 뭐냐? 효모제입니다. 효모제. 그러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일종의 효모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이 빵이었는데 이 빵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것은요, 그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한 그 시장에서 팔고 있는 빵이에요. 빵. 옆에 있는 그 남자 성인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요. 아따, 엄청 크죠? 예, 거의 그 남자 성인 얼굴만 합니다. 빵 하나가. 그 이쪽에 있는 큰 빵은요, 거의 그 남자 성인 상반신만큼 큰, 엄청 크지요? 예. 저렇게 가운데가 좀 비어있는 마치 그 커다란 쟁반 같은 모양의 빵이 이스라엘 전통적인 빵입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누룩은요, 저런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필수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그냥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뭘 넣는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넣어야만 빵이 훅 부풀면서 빵의 크기가 저렇게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누룩이 가리키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을 순식간에 확 바꿔버리는 어떤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어떤 것을 가르치면 그 기본적인 의미. 자, 조금 더 자세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란 거, 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예.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렇게 표현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그냥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에 관한 예수님의 표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조금씩 각각 다르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에 관한 표현이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을 보고 기본적인 의미는 뭐 동일하지만 누룩이라는 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조금씩 의미가 다르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자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살펴봅니다.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누가복음 12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에 관한 표현 중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시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기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한마디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 저 보셔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예. 바리새인의 누룩 이코르 외식이다.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여기에 나오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다는 뜻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척한다. 척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척.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착한 척. 이게 외식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신의 행위를 남들 앞에 일부러 드러내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쭐대려는 모습, 네,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혹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콤플렉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일종의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콤플렉스라는 거 이거 뭐냐?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아주 익숙한 성경 내용 중 하나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화로 사용하신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날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 모습이죠. 뭐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내 모습을 누군가 보아주기를 바라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선한 이 행위를 하는 내 모습을 누군가 보고서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콤플렉스에 걸렸다고 말을 하는데 이와 같은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콤플렉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콤플렉스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물론 자신의 선행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고 말은 할 수 없죠. 왜? 자신의 행위, 자신의 선행을 타인에게 드러냄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일종의 학습 효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예, 정치인들의 경우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야 돼요. 의정보고서를 제출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래야 표를 얻죠.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남들 앞에 일부러 드러내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져선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멀리야. 자신의 행위를, 내 모습을 남들 앞에 드러내서 남들로부터 칭찬받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쁜 누룩 두 가지 중에서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마가복음 8장 10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자, 예수님께서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시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주의하라는 것은 헤롯의 누룩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바리새인의 누룩에도 해당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라, 그 말인데 문장 구조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주의하라는 표현이 특별히 바리새인의 누룩에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헤롯의 누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 우리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비롯해서 복음서에 여러 번 바리새인의 누룩이 뭔지 설명하는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는 딱 한 번, 저거 주의하라, 이 표현 말고는 복음서에 나온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헤롯의 이 주의하라는 말은 헤롯의 누룩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하라, 이게 어떤 뜻일까?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 주의하라는 것은요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다. 예, 자세하게 집중해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것은 헤롯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헤롯의 속을 들여다보아라. 속을 들여다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헤롯의 속을, 그 속을 좀 들여다봐라, 이제 그런 뜻이죠. 결국 이 헤롯의 누룩이란 게 뭡니까? 헤롯의 누룩이란 게 뭐예요? 헤롯의 속마음. 헤롯의 속마음이 헤롯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헤롯의 이 누룩, 헤롯의 속마음, 그 헤롯의 속내가 정확히 뭐냐? 헤롯의 마음은요, 이 속내는요 세례 요한이 처형될 당시 헤롯의 태도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 저건요 헤롯 왕의 가계도를 아주 간단하게 표시한 겁니다. 원래는요 한 10배쯤, 저거보다 10배쯤 더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과 관계된, 예, 그 가계도 일부만 띄웠습니다. 참고로 그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네 사람이 등장해요. 그 중에서 복음서에는 두 명의 헤롯 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가 만났던 그 헤롯 왕, 그 사람이 저기 맨 위에 있는 헤롯 대왕, 그게 바로 첫 번째 헤롯 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처형한 왕인데, 화면 가운데 있는 2번 안티파스라고 되어 있죠? 저 안티파스라고 된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헤롯의 누룩이란 게 누굴 가리키느냐? 저 2번, 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려면요 저기 있는 가계도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헤롯 왕 가계도를 보여드린 건데,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헤롯 왕 집안이요 워낙 콩가루 집안, 워낙 콩가루 집안이고, 이게 뭐 다 들려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들려드릴 텐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린 이 집안의 스토리를 들으면 야, 이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래서 아차하고 깜빡 놓치면요,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있는 1번 빌립 1세하고요, 밑에 있는 헤로디아라는 여자하고는 부녀지간입니다. 부녀지간이에요. 그 다음 저기 있는 1번 빌립 1세, 2번 안티파스, 3번 빌립 2세는 서로 이복 형제들, 각각 어머니가 다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사실은 그거 저 세 명만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헤롯 대왕은 정식 부인만 10명이니까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좌우간 제가 아까 이거 설명하다가 하도 복잡해서 제가 만들었는데도 제가 헷갈렸어요. 자, 저 세 명이 1, 2, 3번이 서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 다음 저기 3번 빌립 2세하고요, 3번 빌립 2세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해서 저기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3번 빌립 2세하고 헤로디아가 이혼을 하고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3번 빌립 2세가 헤로디아하고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가 2번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저기 맨 끝에 있는 살로메하고 2번 안티파스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부녀지간일까요? 아니면 삼촌과 촉하지간일까요? 아니면 할아버지와 손녀지간일까요? 우리나라식 촌수로 따지면 살로메하고 안티파스, 가만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로메하고 안티파스는 부녀지간도 되고 삼촌 조카지간도 되고 심지어 할아버지하고 손녀지간도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갈 거예요. 좌우간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데, 자, 이렇게 콩가루 집안을 만든 핵심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 저 안티파스를 향해서,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세례요한이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헤롯 왕이요, 잘못한 겁니다. 당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러자 헤롯 안티파스가 감히 왕한테 비판을 해 세리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둔 그 다음이.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마가복음 6장 17절 20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헤롯에게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저기 보셔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 다음 그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비판을 하자 헤로디아가 앞장서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남이사, 아니 남이사,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든 말든 자기가 뭔 상관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아주 간이 부었어, 이러면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디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저기 있는 것처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 그러니까 헤롯 자신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헤롯이 듣고서, 맞아, 세례 요한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아, 동생의 아내를, 그것도 내 조카인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야. 세례 요한의 비판에 대해서 헤롯이 수긍을 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을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저것은 영국의 극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라는 희곡 그 연극하는 그 한 장면인데 저기 있는 여자가 예, 물론 연극 배우겠습니다만 저기 있는 여자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예요. 살로메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이야 하고 요즘 말하면 섹시 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섹시 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헤롯의 생일 잔치에 저렇게 살로메가 냥 하고 섹시 댄스를 추니까 그걸 보고선 헤롯이 막 예, 입이 그냥 탁 살로메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면 내가 주겠다. 뭘 원하느냐? 그때 살로메가 무엇을 달라고 하느냐? 자기 엄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갖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헤로디아가 그것을 죽이지 못하게 헤롯이 막았다 이거예요. 왜? 헤롯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맞는 거니까 틀림이 없으니까 죽이면 안 돼. 보호했어요. 그런데 네.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살로메가 목을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헤롯은요. 아닌데 세례 요한처럼 의로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불의한 짓인데 알면서도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이렇게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르는 헤롯의 속 마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른 척 외면하는 비겁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로움을 외면하는 이와 같은 비겁함이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헤롯의 누룩인 겁니다. 교회 여러분, 헤롯의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안 된다. 너 자신의 유익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의로운 삶의 길을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저버리면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헤롯의 누룩이라는 이 나쁜 누룩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옳은 길,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쁜 누룩을 잘 분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행위를 남들 앞에 드러내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멀리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로운 삶의 길을 외면하고 쳐버리는 헤롯의 누룩을 멀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